예,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성경부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난번 그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무엇인지, 또 부활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둘째 부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다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오늘하고 아마 다음 시간 정도로 해서 부활한 몸, 예, 부활한 몸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부활한 몸이 이제 크게 몇 가지 이 비슷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부활하게 될때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또한 우리들도 변화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또 그리고 이 부활한 몸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해 주셨을 때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한 몸이 어떠한 몸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한 몸이 어떠한 몸이냐라는 것을 좀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이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다시 사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봤을 때는 단순히 다시 사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똑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뭐 똑같이 뭐 맨날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한 몸은 우리가 지금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러한 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를 보면 그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제 아주 오래된 사상인데, 이 윤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 윤회라는 것은 죽고 살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예,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또 죽습니다.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윤회 사상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지금 인간으로 살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인간으로 살아날지 동물로 살아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서 잘 살면 우리가 더 좋은 몸을 입겠지만, 못 살면 이 짐승도 되는 거고 벌레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벌레 밟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벌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 벌레도 이제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 윤회잖아요. 계속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근데 이 윤회 사상을 보면서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영혼이죠, 영혼. 한마디로.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나라는 것은 이전에 있는 그 전생이 나를 만들었고, 또내 내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내생이라는 거죠. 계속되는 반복. 근데 윤회라는 것을 볼 때, 윤회라는 것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이 공부라기보다도 이 사상을 보면은, 항상 이 윤회라는 것에는, 그 사상에는 내일이라는 거, 다음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윤회가 말하는 거는 내가 지금 잘 살아야 다음에 더 좋은 인생을 우리가 살수 있다라고 이렇게 윤회는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그 윤회를 끊어야 된다 뭐 이런 뭐 불교의 어떤 용어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윤회에서 말하는 거는 내가 지금 잘 살아야 다음에 더 좋은 생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인생을 살수 있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치명적인 건 뭐냐면, 사탄이 좋아하는 단어, 사탄이 좋아하는 용어가 그거예요. 내일, 다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해도 다음 생에 또 잘하면 또 우리가 더 좋은 인생 살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게 내일, 다음 이런 거 없잖아요. 단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저도 이제 맨날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뭐 해 그러면은 뭐 좀 해줘 그러면은 다음에 할게 내일 할게 맨날 이렇게 이제 미루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이 미루는 거 이런 건 다 사탄이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회사상이라는 걸 이렇게 볼 때 참 그런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뭐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예,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사실 이 내일이라는 단어는 사탄이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반복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다시 살 때 구원받은 자들은 이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 부활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다시 입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윤회에서는 한번 죽고 또 다시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죽고 다시 살아나지만 그 다음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하는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이 지금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다시 살아나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지옥에서 불지옥에서 사는 것이냐 불호 속에 사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내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고 하니까 너무 짧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저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그에 참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 기회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는 동안 참 이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 한번 죽으면 영원토록 이제 다시 부활하면은 그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한 몸에 대해서, 이 신자들의 부활한 몸에 대해서 A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의 부활한 몸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몇 가지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 부활한 몸은요, 구속받은 몸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이 부활한 몸을 구속받은 몸이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라고 로마서 8장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 값을 치르는 것이 이것이 구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죄의 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몸은 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몸은 어떻게 되냐? 이 죄의 몸은 이 죽음이라는 것에 처해져야만 하는 운명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영원토록 죽어야만 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멸망되는 것이죠.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대신 죽어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구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의 몸으로가 아니라 의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곧 구속인 것이에요.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의 몸, 부활의 몸, 이것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은 이제 새 몸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는 근거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 부활한 몸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몸이다 라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한 몸은 아마 영광스러운 몸이, 성경에서는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죄의 몸, 이 썩는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박 목사님께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 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죄의 몸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옷에, 사람이 왜 옷을 입게 되었느냐, 이 옷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 줬는데, 우리가 배운 것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예, 이 옷을 왜, 사람이 옷을 왜 입게 되었어요? 이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리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이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정답은 뭐였어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 옷을 입게 됐다라고, 이 설명을 해 주셨죠. 사람은 이 죄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 옷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옷을 입지 않았어도 아담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에요. 아담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떠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을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목사님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사사기의 말씀 있잖아요. 그 용어가 뭐예요? 이가봇. 이가봇.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이름이 비느하스였죠. 비느하스가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을 때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가 뭐라 했습니까? 이가봇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궤를 뺏긴 거잖아요. 뺏기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궤가 그들에게 영광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궤를 뺏긴 것,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랬을 때 이가봇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가봇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잖아요. 박 목사님 몇 번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이제 다시 덮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됐을 때 우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또 우리가 이가봇과 반대가 또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게 되는 것.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은 죄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을 떠난 것입니다. 아담은 이때부터 자신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옷을 입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다시 우리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부활한 몸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이 부활한 몸은 이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부활한 몸이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죠. 예수님은 부활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부활한 몸이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동일한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그 몸이 어떠한 몸을 입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공부해보면 우리의 몸이 어떠한 몸과 같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을 보니까 어땠느냐, 알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더니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한 몸이라는 것은 환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 알아보기 힘든 어떤 영, 그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가 이렇게 딱 사람을 볼 때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외관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몸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희미하게 저 사람이 누군지 그냥 알 수 없는 그러한 영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부활한 모습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이죠. 또 부활한 몸이라는 것은 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는 아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아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도마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도마가 아 나 예수님 못 믿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못 믿겠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마침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다른 사람 다 있었는데 도마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나 못 믿겠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도마야 만져봐라 한번 여기. 응? 그러니까 바로 무릎 꿇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냥 우리가 만지면 이렇게 안 만져지는 그런 게 아니라 만져질 수 있는 그런 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한 몸은 제한이 없는 몸이었습니다. 부활한 몸은 차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차원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잖아요. 1차원이 있고 이 선을 1차원이라고 하고 이 이제 이 높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2차원이라고 고식 이 공간을 2차원이라고 해요. 3차원이 공간, 시공간이라고 해요. 하여튼 이런 그 차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차원의 제한을 받아서 뭐 벽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부딪히게 되고 근데 이 부활한 몸은 이 차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그냥 통과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냥 문을 그냥 통과해서 오셨잖아요. 어떤 사람 문을 뚫고 오셨다고 하는데 문을 뚫은 게 아니라 문을 통과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한 몸이라는 것은 이런 차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몸의 구성과 다른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시죠.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문 닫아놓고 다 꽉 문 닫았는데 예수님 갑자기 딱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몸은 제한을 받지 않으셨다. 또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을 보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42절 43절에 또 요한복음 21장 12절에도 나오죠.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겠습니다. 이 이제 사실 사람들의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몇 가지 중에서 한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골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걸 거예요. 먹는 것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 사람들이 막 대화하다가도 대화가 조용히 있잖아요. 너무 즐거우니까 먹는 게. 아마 우리가 부활해서도 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모르겠어요. 그때도 아마 이런 먹는 즐거움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먹는 즐거움을 여러분 이 부활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예, 얼마나 좋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부활한 후에 예,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타나셨다가 또 즉시 사라지셨다가 예, 이렇게 예,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부활한 몸은 즉시로 순간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더니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러니까 아마 이 순간적으로 순간이동이 가능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셨다가 금방 뭐 예를 들면은 부산에도 그냥 금방 가셨다가 또 부산에 계셨다가 또 뭐 서울에 오셨다 이렇게 이런 순간이동이 가능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한 몸은 그와 같은 몸을 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셋째 하늘 갔다가 또 뭐 다시 여기 지구 왔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우리 뭐 안드로메다 그 성단 얘기하면은 거기까지 가는데 몇백 년이 걸리고 뭐 몇백 광년이 걸리고 우리가 빛의 속도를 따져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즉시 갔다가 즉시 올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천사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그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즉시로 응답해서 왔는데 오다가 이제 그 사탄이 방해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니엘에서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몸은 그와 같은 몸을 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맨날 주일날 교회만 오니까 어디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부활하면 어떻다 그렇습니까? 뭐 가고 싶은데 아무 때나 금방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예, 저도 간혹가다 그런 얘기 하는데 예, 맨날 어디도 안 데려가면서 그런 얘기만 한다고. 예, 우리의 이 부활한 몸이 바로 이제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될 것인데 예,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은 몸을 통해서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이 믿는 자들은 이러한 몸을 입지만 그러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몸은 예, 성경에 보니까 불신자들의 이 부활한 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예, 그냥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라는 언급은 있지만 예, 그들이 어떻게 어떠한 몸을 입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보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에서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이 보니까 이 그 지옥이라는 곳은 아마 이 자세하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몸이 이 부활한 몸 이 지옥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불옷에 떨어져서도 이 지옥에서는 우리의 이 몸이 계속해서 고통받을 수 있는 그것을 느끼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되는 아마 그런 정도는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고통이 있는 거죠.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이제 이 지옥의 고통, 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한 몸을 입게 될 때 예,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부활하게 되지만 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예, 부활은 하지만 다시 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여전히 죽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 고통과 슬픔만 있는 예, 영원한 삶 이것이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설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토록 고통받도록 그렇게 사람을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죠. 저도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실 것인가? 예.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또한 공의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지옥의 고통에서 건지신다면, 물론 지금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도 또 다시 그들을 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는 것. 죽은 후에 부활하셔서도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이 죄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값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 친구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이게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면, 영원토록 이 다시 기회가 없다라면, 아, 우리가 지금 더 늦기 전에,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는데 더 늦기 전에 정말 우리가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정말 이 공부하면서 정말 저도 많이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것은 어떤 신화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한 몸에 대해서 이제 이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내용을 들어가면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그냥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활한 몸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